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부터 8절 두 절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7절에 있는 본문 말씀에는 믿음의 일꾼들, 모범이 되며 큰 격려가 되는 인도자들, 믿음의 영웅들을 생각해 보게 하고 저들의 믿음의 삶을 따르고 그 내용에 더 심각하게 복종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놓고 오늘 8절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 그 영원한 동일성은 이 믿음의 그 일꾼들, 위인들과 비교해 보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모범이 되고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의 인도자가 되며 힘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한 번 우리에게 뭐 도움이 되거나 한 번 와서 모범을 보이거나 한 번 어떤 간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의 보호자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상기하고 성경의 그 내용들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서 자꾸 틀리는 그 실수하는 그 부분을 잠시 그 견주어 보면 우리는 우리가 얻은 구원과 신앙을 그 신분적 차원에서 또 지나간 경험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수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까지는 다 그 믿음의 내용으로 갖고 있으면서도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한 번 예수님이 오셔서 일을 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똑같은 열심과 능력과 자비와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지키시고 또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자꾸 놓친다 이겁니다. 같은 히브리서 7장 23절을 보십시다. 7장 23절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신 거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그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이제 그 임무를 마치고 제대하고 집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제사장으로 십자가를 지셨을 때와 방불한 능력과 열심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우리 편을 들고 계신다 이거죠.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는 죽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중간에 그만두시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옛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우리를 인도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한시적으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던 때 아무리 열심히 했고 훌륭하게 했을지라도 어느 일정 기간 하고 그만둔 것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와 또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지금도 그래 영원토록 우리 편을 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세우시고야 말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잠시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이런 폭넓은 성경이 가르치는 전체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가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에는 13절, 14절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그의 순환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이것 없이는 신자라고 누구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예, 그의 아들의 나라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것,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나라로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 안에서 화목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러니까 이것과 다르다 이거죠. 우리는 신앙적인 그 보상을 세상적인 걸로 요구한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바치고 어떤 예물을 드리고 무언가 어떤 몫을 떼어서 바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것을 세상적으로 보상해달라는 거죠. 그런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서 그의 자녀를 삼은 것입니다. 어느 부모나 자식을 낳고 책임이 끝났다 그러는 부모는 없습니다. 낳을 때는 기르는 것을 포함해서 낳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그의 기뻐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분이 놓쳐지는 거죠. 예수를 믿은 데 대한 세상의 보상이 없는 것이 늘 불평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걸 몰라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게. 그 우리는 뭘로 불러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부른다고요. 우리 끊임없이 뭘 불평한다고요? 세상에서의 자존심과 발언권을 달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어딘데? 의와 진리와 거룩에 있고요. 자꾸 불평이 나오죠. 우리가 기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침으로 무엇을 양보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리라고 기대를 한 거죠. 이것이 뭔데요? 세상에서의 발언권이라니까요. 그건 아니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의와 진리와 거룩을 약속하고 있고 그것을 목표로 했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달라고 하고 그것 주지 않은 데 대해서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꺼내고 하나님이 그 꺼낸 것이 시작이요. 그 완성이 바로 의와 진리와 거룩의 싸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두 가지 사역이 있어요. 하나는 스스로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기 위하여 희생양이 되시는 겁니다. 속죄 제물이 되시죠. 그때 그는 제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셔야 했던 속죄양, 희생양, 속죄 제물로 죽으십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죄와 사망에서 꺼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빚어야 돼요. 만들고 완성해야 돼요. 그 만드는 일을 위해 살아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완성하셔야 할 제사장 직분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희생 제물이며 동시에 제사장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5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더러운 몸을 씻은 것 같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깨끗한 몸, 깨끗한 옷을 입고 치장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이 영광의 목표가 있다는 거죠. 9절 보세요.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게 두 영역이 있죠.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화목해 되는 일. 그 다음에 하나는 화목된 자로서의 영광의 자리에까지의 진출이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그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진노의 대상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화목시켰다. 이게. 화목시킨 다음에는 화목된 자로서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주시니라. 우리를 구원하게 해요. 그런 성의와 열심을 내시니라. 이제 그의 자식으로 만든 이후에 왜 내버려 두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이거죠. 원수되었던 것을 허물어 화목해 하고 화목해 한 것은 화목한 자리의 궁극적인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나갈 것이며 그 일에 누가 중간에 서 있죠?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우리를 화목해 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했다면 이제 화목된 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의 영광을 본받는 자리까지 가는 일에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도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더욱. 이 두 영역의 사역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어디만 자꾸 치중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에 치중해서 이제 예수님은 그 일 다 하고 가서 휴가 맡아서 쉬시고 우리도 남은 일을 우리 혼자 책임져야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우리의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불평하는 이 인생이 이 현실이 내버려진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외면에서 빚어진 비극이 아니고 소홀해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죽음과 십자가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보다 더한 능력과 열심과 사랑과 복주심에 의한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 현실이 여러분은 별로 만족스러워하지 않지만 왜요? 이게 뒤에 가면 나와. 왜 안 만족스러워하는지.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궁극적인 완성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의 의지와 열심을 갖다 걸었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26절 이 예수님 잡히시던 전, 그러니까 잡히시기 전날 밤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입니다. 26장 26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께서 주신 떼신 떡과 그 잔은 예수님의 순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실 것, 육체의 고난을 받으실 것을 상징해서 그 몸이 상하시고 피를 흘려 죽으시는 것을 상징해서 떡을 떼어주시는, 그러니까 뗀다는 데 뜻이세요. 떡을 떼어주시고 몸이 상하는 것과 잔, 포도주를 따라, 그러니까 피를 흘렸다 이게 나눠주세요. 그때 이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입니다. 그러나 그래놓고 29절에 뭐예요? 이제 천국에서 기쁨의 잔치를 너희와 함께 할 때까지 다시는 내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겠다. 이 잔을 마시지 않겠다는 기쁨의 잔입니다. 주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산 그의 백성들이 영광의 자리에 앉는 날까지 주님은 혼자 기뻐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우리가 그 기쁨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기 전에는 주님에게는 잔치도 휴가도 없으신 거란 말이죠. 아시겠어요?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하실 일 다 끝냈다고 생각하시지 말라고요. 지금도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현실, 우리의 인생, 이 지금이라는 시간과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살피심과 능력과 지혜와 우리를 향한 정성의 산물이라는 걸 놓치지 말아달라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왜 그걸 우리가 싫어한다고요? 우리는 그 보상이 세상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세상 앞에 발언권이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희생하고 열심을 낸 것에 대한 보상이 세상적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는 본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이렇게 고달픈 현실을 맞고 있는 거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청와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 앉을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자신의 인생을 거룩과 영생이라는 차원에서 점검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늘 불평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것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늘 얘기하지만 배부르고 등 따실 때 머리 쓰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이마만큼 온 것도 다 우리의 인생이 고달팠기 때문이요. 그래서 생각했고 그래서 주님 앞으로 돌아왔죠. 여러분이 형통할 때 언제 주님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보시면 같은 시계, 그러니까 약속이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처소를 예비하러 갑니다. 이게 물론 집 짓고 정원 가꾸는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거기 있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가서 있어야 할 곳을 준비하시는 것과 함께 거기 와야 할, 거기 와서 살아야 할 주께서 부르시는 모든 영혼들을 준비하는 일이죠.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를 혼자 두지 않겠다. 얘를 고아와 같이 혼자 두지 않겠다. 다시 온다. 성령 안에서 주께서 다시 오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 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를 지키심을 확인시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들 손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열심이 그 무엇으로 중단되거나 취소되거나 약화되겠는가? 이게 성경이 언제나 하는 얘기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갖는 모든 불평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정성을 가졌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를 놓치는 데 있는 겁니다. 나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기꺼이 이 땅에 오셨을 그 예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열심이 온 우주와 역사를 동원해서 나에게 지금 간섭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최선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은 의와 진리와 거룩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니면 여러분은 금방 딴짓할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보다도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절 하나를 고르라면 이런 아주 복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하시며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주의 손길 안에서 확실한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를 원한대. 여기서 말하는 누구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여러분 그 신앙생활에서 제일 불평이 그거네요. 하나님은 날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하실까? 그죠? 여러분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늘 경험하는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해가 있어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뭐라고 대들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거네요. 뭐, 다시 한번 말해봐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어찌 부모가 그 자식에게 아끼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아끼는 게 있어 보입니다만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부모든지 자식에겐 아끼지 않습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기침을 해도 가슴이 덜컹하고 자식이 하품을 해도 가슴이 덜컹하는 기침을 하면 저게 기침암인가 싶고 하품을 하면 하품암인가 싶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쩌다 욕을 한번 하면 저게 확 나가서 자살을 할까 봐 겁이 나고 어쩌다 한번 때리면 그래서 평생 불구가 될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어찌 부모가 자식에게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라는 말을 들을 부모가 있습니까? 너무 쉐이들이 철딱선이가 없어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한 불평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너무 쉐이들이 우리한테 한 거고 똑같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정성과 힘과 사랑을 아끼냐고요. 어느 부모가.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찌 젖 먹이는 어미가 그 아이를 잊겠느냐. 그는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퀴즈 다음 주까지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몇 장 몇 절인지 내십시오.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뭔지 알기를 원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게 뭐죠? 늘 얘기했죠. 사람같이 사람의 그 죄성의 최고의 부분이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최고의 자리가. 누구하고도 지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누굴 얘기할 때 하다 못해 아무리 멋진 사람이라도 되고 누구 닮았어요? 라는 얘기하지 말아요. 뭐 케빈 코스트너 닮았어요? 그러면 좋아할 줄 아세요? 아니, 내가 그렇게 못생겼단 말이야. 누구나 이렇게 말해. 당신은 무슨 요새 이쁜 여자는 또 누구예요? 당신은 요새는 이쁜 여자?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당신은 사라 같아요. 그러면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아요? 내가 왜 사라 같아? 왜 내가 접시야? 이러고 덤빌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맥개그고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비슷하대도 싫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자식이 부모보다 낫다는 건 누구나 좋아해요. 누구한테 점수를 따려면 꼭 그 자식 칭찬을 해야 돼요. 그 애가 멋있게 생겼는데요. 그러면 어느 부모나 좋아해요. 에? 머리큐 세 자리의 소수점이 앞에서 첫 번째 찍혔는데도 머리가 좋아 보여요. 그러면 탁 껌뻑 가가지고 뭐 하여튼 아첨 떨 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물을 사가면 자식 선물을 사가는 거예요. 부모 선물을 사가는 거는 작전 미스예요. 애 걸 사가는 거예요. 큰일 났네. 또 집에 애 것만 들어오게 생겼네. 전 아니에요. 뭐하다 일로 간 거예요 도대체. 부모가 자식이 자기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심정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럴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보고 희생하라는 게 아니에요. 껌 팔아오라는 게 아니에요. 꽃 팔아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의 복을 받은 자로서의 아름다움에 가려는 거예요. 우리가 멋있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어떤 정성을 쏟았느냐.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수사학적으로는 문장이 나쁘죠. 왜요? 계속 최상급으로만 말을 연결했으니까요. 그래,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셨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지극한 정성과 능력과 힘과 열심을 동원했는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좀 알아라 이거죠. 그걸 안다면 여러분은 불평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근데 이 모양이 꼴이냐고요? 그게 최선의 길이라니까요. 거기서 여러분이 미칠 게 없다고요.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가는 일에 최선의 길입니다. 우린 자꾸 뭐 해달라는 거죠? 편하게 가게 해달라는 거죠. 편하게.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다 이거예요. 그 능력. 어떤 능력?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정성과 사랑과 복 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간섭하신 능력.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시고 그를 또 부활시키시고 어디에 앉혔다고요? 하늘 보좌 오른편에 앉혔다니까요. 그 능력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대제사장 직무를 가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요. 가장 열심히 있는 그 목적이요. 온 힘을 기울여 불러낸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합심하여 만들어낸 최상의 방법이요, 지혜요, 능력이요, 정성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의 능력과 지혜와 열심의 표라고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를 우리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앉히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 갖고도 부족해서 교회의 머리로 줬어요, 예수를.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 조직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교회는 보통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총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의 머리가 됐어요. 우리 각자의 머리가 됐어요.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죠.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의 충만은 누구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돼서 교회가 충만하지 않으면 혼자는 충만하지 않기로 하셨다고요. 머리와 몸은 유기적인 관계예요. 어느 한쪽만 살아남지 못해요. 이 둘이 분리되면 둘은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둘 중에 어디 하나가 하자가 생기고 결함이 생기면 그건 전체적으로 결함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머리와 몸같이 유기적 연합을 이루사 우리와 운명을 함께 하시기로 했다고요. 제사장으로 앉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열심과 능력과 지혜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시는 정도뿐이 아니라 우리랑 운명을 같이 하기로 그렇게 묶어버렸다고요. 한꺼번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 어떤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인정과 간섭 속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같이 겪으시고 같이 이기시고 같이 돌파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묶으셨습니다. 자신을.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살이 어떤 일들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었고 허락하지 않은 것이었고 그리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허락하고 뭐 안 하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유익과 자랑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허락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으로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가라는 그 기본적인 시선, 시각 자체를 고치셔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으며 하나님 앞에 갈 자로서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훈련되고 있는 줄 아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명성을 얻어야지 자존심과 발언권으로 명성을 얻을 생각이랑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빛과 소금으로 사는 이상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 등을 돌리지 편을 들지 않는다는 것 각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의 현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며 주님의 인정을 받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고 완성되어가는 복된 과정인 것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사셔야 되고 주를 의지하여 사셔야 되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야 되는 삶인 줄 아십시오. 세상과 싸우지 않고 세상의 도움을 받으며 그 속에서 디비져 있으려고 하면 이 신앙생활은 고달픕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신자된 존재의 원리, 유일한 목표, 타협할 수 없는 신분 확인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며 사랑하시며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기억하고 세상의 형통과 세상의 자랑과 저기서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로부터 이제 우리 돌아서기로 합니다. 지혜 주시고 온전한 믿음에 충성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신앙의 싸움 주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이 세상에서 흑암의 권세를 몰아내는 하나님의 빛이요 진리인 소금이요 청지기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실한 인생을 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